이제 마지막 메시지, 전하는 메시지에 왔습니다. 72번 공과입니다. 우리가 아주 달콤한 내용으로 마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장로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보상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갈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을 펴볼까요? 이제 첫 번째 메시지로 돌아오는 것 같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2년 전에 읽었던 그 내용, 이 훈련을 시작할 때 읽었던 내용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장로들에게 어떤 단락을 준다면 이 내용입니다. 이제는 늘 아마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적어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으면, 종이 크기가 어떤 크기든지, 이 단락을, 이네 구절을, 1절부터 4절까지를 어떤 배경을 좀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액자를 만들고 이것을 증서로 줄수 있겠죠. 이것이 졸업 증서, 이것을 걸어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증서다. 누군가가 그렇게 할수 있기 바랍니다. 자매든지 누가 할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같은 장로로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해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바울보다 이렇게 쓸 자격이 더 있었습니다. 바울보다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주 예수님께 목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원받기 전에도, 주님이 구원하시기 전에도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를 회복하셨고 베레아 바닷가에서 그를 회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쩌면 그를 이 사람을 가장 많이 목양하셨을 겁니다. 모든 제자보다 더 목양하셨을 겁니다. 뭐냐면 그가 그 당시에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12명 중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들었죠. 주님의 하신 말씀을 다 들었죠. 12명 중에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두세 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야고보 혹은 요한과 하나였었죠. 그는 그 어떤 조금 더 내적인 그 원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물론 이것은 어떤 더 내적인 모임이 아니라 이들은 특별하게 준비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죠? 베드로가 없었다면 오순절도 없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 시대는 시작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열쇠가 주어졌고 왕국에 열쇠가 주어졌고 이 문들을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요한이 없다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보소하는 사역이 있는데 이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이지요. 신약과 또한 성경 전체의 마지막 말을 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이것은 얼마나 특별합니까? 서신서와 특별히 요한계시록입니다.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야고보. 이제 바울은 이러한 바울 베드로가 했던 이러한 언변은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또한 장로들을 세우고 여러 곳에서 세웠지만 이 단락에 대한 것은 아주 독특합니다. 뭔가를 만지는데 아주 아주 달콤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실제로 또한 아주 깊습니다. 또한 또 하나 씨가 있는데 베드로는 실제로 첫 번째 장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함께 장로되었다라고 했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항상 노예다, 사도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었죠. 나는 여러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의 형제,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했죠. 함께 참여하는 자다. 라고 말했죠. 제 말이 맞습니까? 왕국에서. 그러므로 그가 이러한 것을 쓸때그 위치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위에서 혹은 제자들 위에 교사들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연장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역할을 나누면서 이러한 말씀을 받는 수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쓸 때는 다르게 쓰는 겁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러한 네 구절을 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다 되었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에서 몇 차례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보상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보상 무엇입니까? 장로들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이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지어 그 가정에게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참된 신실한 장로는 그들의 가정이 심지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의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그럴 때그 형제가 신실한 장로로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달콤한 느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만 장로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까지, 가족에게까지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져야 하는 갈망입니다. 이제 바울의 말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었죠? 다시 보는 겁니다. 감독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이 형제님께서 이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열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갈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의 첫 번째 말, 이 훈련에서 시작하는 말이 기억합니다. 장로들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었죠. 그러므로 제가 훈련을 마칠 때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갈망, 그러한 열망입니다. 이제 다만 이 필요에 그런 봉사에 대한 필요, 합당한 장로 직분에 대한 필요만이 아니라 이제는 2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러한 열망에 대해서 말할 텐데 이런 갈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보상의 빛 아래서 볼 겁니다. 조금 다르죠. 좋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원하며 신실하게 목양하는 장로들은 목자장께서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에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장로들, 자원하여 섬기고 무엇입니까? 어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섬기는 이들, 자원해서 섬기는 이들, 어떤 스스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스스로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실한 장로들은 그들은 목양의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양떼 가운데에서 이렇게 목양을 수행할 때 보상을 받을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보상을 받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받는데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받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때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죠. 이것은 하나의 약속, 약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한무리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약속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 장로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바울의 말은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할때 나에게 나를 위해 주어졌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할때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면류관은 장로들을 위한 면류관입니다. A.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들에 대한 목양을 돌보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그분과 협력한 신실한 이들에게 보상하실 것이다. 형제님들, 제가 이것을 읽을 때 아주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은 성도들을 돌볼 때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들을 돌보는데, 교회를 돌보는데, 그저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필요가 있긴 하죠. 혹은 그저 여러분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꼭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들어보십시오. 뭐냐 하면 이것이 그분의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분의 양물이입니다. 그분이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것도 관심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양떼, 양물이만 돌보십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유이죠. 여기 필요가 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돌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수고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보상하실 텐데. 형제님들, 우리 중 누구도 봉사할 때 교회가 우리에게 수표를, 봉급을 주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봉급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도 숨기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생계수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왜 여러분이 봉사합니까? 왜 여러분이 교회를 돌봅니까? 왜 인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깊은 속에서 무엇이 움직이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돈 때문입니까? 위치 때문입니까? 어떤 자기만족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말하는데 어떤 것이든지 이것 외의 것이라면 여전히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불순한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양떼가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이 양떼는 주님의 양떼입니다. 나는 그분과 하나인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하나. 그분의 마음은 양떼들, 성도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성입니다. 여러분이 다만 양떼를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봉사할 때 다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B.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은 그들의 장로 직분의 결과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봉사하겠지요. 장로로서 숨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면류관을 못 받을 수 있죠. 이런 가능성이 있죠. 내가 봉사하니까 면류관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어떤 자격이 있습니다. 보상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장로 직분에 달려 있죠. 즉, 어떻게 그들의 직임을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장로 직분의 결과로 성도들이 성숙한다면, 그러한 성숙이 장로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들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해석이 좋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보상을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의 산출물, 즉 우리의 일의 결과는 실제로 그것이 면류관입니다. 제 말을 아시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바울은 항상 말할 때, 특별히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이 나의 기쁨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언젠가 주일날에 제가 너무나 영감을 받아서 개요를 썼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요가 있습니다. 주로는 데살로니가서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거기서 말할 때 그가 뭐라고 했죠? 젖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라고 했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기쁨이 무엇인가? 면류관이 무엇인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엇입니까? 이 맥락이 똑같습니다. 주님의 오심이죠? 여러분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것이 어떻게 더 분명해지겠습니까? 이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어떤 것이 나오면 그걸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런 일이 생긴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실망하겠죠. 참된 면류관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섬기는 그들이 많은 인내로 섬길 때 그들이 자라고 성숙하면 어느 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드린다라고 했죠. 그 성도들이 바울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아마 큰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큰 면류관은 없겠지만, 그 바울처럼은 크지 않겠지만, 여전히 형제님들, 오늘날 우리는 이 원칙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오늘의 일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죠. 수표. 여러분 여전히 수표 발행합니까? 수표에 서명합니까? 집회소에서 어떻게 할지 안배합니까? 이것이 장로의 일입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2년이 정말 헛되게 지나간 겁니다. 제가 실패한 거죠. 제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 말하기는 2년이 지났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세요. 아니, 뭐라고요? 제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여러분이 가서 전화번호부로 가서 여러분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여전히 할게 없는데요. 2년 동안 지나갔는데. 어떤 것도 제가 하도록 돕지 않았는데요. 어떤 중점만 있었는데요. 뭐라고요? 이게 공정한 말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었는데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교회를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수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가 아닌 것입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장로가 아닙니까? 제가 말하죠. 언젠가 장로들이 아닌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저보다 더큰 면류관을 받는 그날이 올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죠. 심지어 자매님들이 여러분과 저보다 더 큰, 날마다 수표 발행하는 이 사람보다 더큰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심각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여러분이 돌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돕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성숙하도록 돕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기능 발휘하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하죠. 심방하고 성도들을 접촉하는 것. 이것은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기다립니까? 형제님들? 어떤 직무 설명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왜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전형적으로 보면 우리의 번호부를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참석하는 출석자를 보면 소위 잠자고 있는 즉 집회 오지 않는 성도들을 그렇지만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들을 방문하면 쉽게 25%를 얻을 것입니다. 전화번호부의 4명 중에 1명은 집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저는 어떤 교회들을 보고 싶습니다. 어떤 장로들이 지는 것을 봅니다. 이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이 어떤 형제를 회복하는 것, 3년의 기간 동안 한 명을 회복하는 것은 아주 큰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회 오는데, 집회도 가는데, 결정도 내리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런데, 심지어 때로는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도 집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관심하죠?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일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된 일이요. 사람들에 대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집회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집회소가 필요하지요. 사람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도 사람에 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직분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목양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죠. 왜 가정 집회를 합니까? 이것은 나에게 가정 집회가 있다.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 집회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돌보는 장소이죠. 이것이 목자의 장막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년에 더볼 겁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더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생각이 바뀌기 바랍니다. 무엇이 면류관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광의 면류관이죠. 바울이 말할 때 정말 그는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닙니다.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말했죠. 바울은 그 성도들이 잘 지내지 못할 때 정말 크게 낙심했습니다. 뭐냐하면 성도들이 그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기 때문이죠. 또한 자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젊은 형제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여기 있을 때, 내 이름이 뭐죠? 훈련에 왔는데, 무엇을 한 겁니까? 그러면 놓치는 겁니다. 놓치고만 겁니다.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잠자고 있는 민둥이가 있다면, 이웃에 있다면, 대학생 성도가 있다면, 심지어 필요한 성도 혹은 젊은 성도가 있다면 누구든지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장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자랑하는 것은 누구 사람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양육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잘할 수 있도록 키우고 성숙해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1.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성도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우리의 일의 결과는 이러한 믿는 이들을 성숙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들이 합당하게 성숙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성숙이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과 기쁨과 자랑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습니다. 3.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이들을 위해 일하지만 유익이 없다고 하자. 만약 상황이 이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일에 결과가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수치이겠는가? 여러분이 거기서 서서 말하겠죠. 저는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보여줄 게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보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수표에 많이 서명을 했겠죠. 그렇지만 보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떠한 장로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형제님들, 장로들은 소위 이 의사결정하는 이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야 하겠죠. 장로들도 결정을 내리죠. 아주 신실합니다. 의회에 가서 투표를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들입니까? 입법기관입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관리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이것이 다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로입니까? 도대체 교회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가운데 큰 부족입니다. 형제님들이요. 많은 생각이 있는데, 오, 와. 그런데 누가 이것을 하는가입니다. 4번.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장로들을 위한 보상에 관한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에 면류관은 운동 경기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시드는 면류관,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한 장로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그들의 충성된 봉사를 위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류관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날 때 이기는 이들의 누림을 위한 영광의 몫이 될 것입니다. 왕국에서 우리가 목양했던 이들 위에 둘러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양육했던 이들, 온전케 했던 이들, 이제 우리가 바울이 말할 때, 내가 다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형태를 잃을 때까지 출산의 고통을 한다고 했죠. 이것이 어떠한 영광이고 누림이 되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얼마나 누림이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지나친 것일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훈련에 올 때, 여러분이 이 훈련에서 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훈련은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냥 비어 있는 것이죠. 헛된 겁니다. 물론 중점들은 받았겠지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훈련인 것이죠. 오늘 여기 앉아 있을 때 성도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죠. 그들을 돌보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들은 괜찮아요. 집회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돌보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로서 여러분이 장로들로서 여러분은 자신이 영광에 참여하는 이들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장로가 다가오는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부는 그 장로가 증인으로서 얼마나 고귀하고 신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쓰지만 달콤합니다. 저는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그 초콜릿이 그 속에 소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초콜릿의 향이 있는데 소금의 맛이 있죠. 또한 어떤 음료수가 있는데 이 음료수는 아주 신선한 레몬을 짜서 거기에 꿀을 섞은 것이 있습니다. 다 꿀만 있다면 못 먹죠. 그런데 다 레몬만 있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죠. 그런데 꿀과 레몬이 함께 두면 완벽합니다. 완벽하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주 달콤한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쓴 것과 단 것이 함께 있을 때 맛이 더 좋습니다. 쓰고 달죠. 고지는, 쓴맛이 있을 때 달콤함이 더 강화됩니다. 쓴맛은 달콤함을 없애버리지 않고 강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여러분에게 강한 말입니다. 형제님들. 이제 마지막 훈련이죠?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계획은 크지만, 계획은 잘 해놓았지만, 이제는 전화기를 들고 그 사람에게 먼저 처음으로 전화라도 해야 합니다. 전화를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집회들, 주일날의 집회는 진행될 겁니다. 어쨌든 좋든 나쁘든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다시 말하고 또 말합니다. 장로들이 사람을 돌보는 것은 뭐불 끄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수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가서 그 불을 끌려고 싸우고 대부분의 이 소방관들이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냥. 여러분, 그런 종류의 장로입니까? 그저 장비만 손질하고 있습니까? 불이 없으면 불이 안 나네. 놀랍다. 문제가 없다. 우리 교회는 놀랍다. 이것이 장로입니까? 불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성질인들 가십시오. 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흥, 복원,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오순절 같은 영이 쏟아지는 것,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졌다. 우리가 부흥되었다.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부흥입니까? 우리 모두가 목양할 때 오는 부흥을 믿습니다. 그것이 장기간에 걸친 부흥을 가져오고 더 오래가는 부흥을 가져올 겁니다. 내년에 이 성도들이 훈련을 시작할 때 온전케 하는 훈련을 시작할 텐데 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주님, 여기 300명의 형제들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들이 2년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을 했고 시작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 전화 플러그가 되어서 그런 요인이 되어서 본이 되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갈 때, 그들을 훈련시킬 때 이미 이 300명의 형제님들이 일하고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을 더 분발시킬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훈련을 통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두 가지 훈련 어느 정도는, 물론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실패한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벌써 11시 40분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장로로서 다가오는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확신이 있습니까? 장로. 저는 이 두 단어가 좋습니다. 고귀하고 신실한가? 고귀하다는 것은 아주 높은 것입니다. 정말 고귀한 것이 존귀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모든 곳에 모든 장로직분이 정말 존귀한, 고귀한 장로직분을 보기 원합니다. 그저 교만한 것이 아니죠. 고귀한 장로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증인으로서. F번입니다. 여기서의 중점은 장로가 반드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희생에 대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희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희생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죠. 이것은 다 희생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또더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희생하고, 그리고 더욱 희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하는 길입니다. 봉사하는 길입니다. 다만, 계속 희생하고, 우리의 혼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장로들 자신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아내들도 자 이제 배우자들에게 왔죠. 장로직분과 관련하여 희생의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남편이 장로직분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높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미 다루었죠. 장로가 되는 것은 성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에 속한 문제입니다. 어떤 형제라 할지라도 좋은 장로가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심지어 자신의 가정생활까지 희생해야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죠? 뭐냐면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사실입니다. 합당한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때는 심지어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합니다. 주님께서 이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도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가 말하는 것은, 뭐, 비인간적으로 이상하고 극단적이 되고, 뭐, 자녀를 돌보지 않고 아내를 돌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내용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영입니다. 그런 태도이죠. 희생이 없다면 합당한 장모직분이 없는 겁니다. 향기에 대해서 말했죠. 향기가 나는, 교회에서 향기가 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희생입니다. 특별히 인도하는 형제들의 희생이죠. 이것이 첫 번째 향기의 근원입니다. 3. 장로들은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혼생명입니다. 4. 만일 장로들이 기꺼이 이런 방식으로 희생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과 다가오는 영광에 참여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장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직 그런 후에야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원칙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목표는 영광인데 그 길은 고난으로 정의됩니다. 사실상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영광 안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많은 고난들이죠. 혹은 그 길이. 우리가 그 길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5번. 나는 주의 회복 안에서 세워지고 확립되고 건축된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장로들의 신실함과 희생에 의한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다. 동역자라고 할수 없습니다. 장로들이라고 했죠. 교회들의 확립과 건축은 거의 60, 70%가 장로들의 수고와 희생에 의한 것이며 30, 40%가 사역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들을 아는 것은 우리가 장로 직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희생하는 장로 직분이 있는 곳에 교회는 강하고 확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입니다. 2. 장로가 되는 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장로가 되는 것은 그 가족과 교회에게 큰 축복입니다. 형제가 이 감독이 되고자 하는 것은 고귀한 갈망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할 때, 수고할 때, 여전히 목표가 있고, 필요를 또 채워야 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 때, 이런저런 일을 할 때, 그때 여러분 불평합니까? 아니면 이런, 아, 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이런 봉사로 나는 축복이 있다. 더 어렵지만 축복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때 형제님들,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 나는 복을 받았다. 누가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형제님들? 우리는 생각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로 주님의 사역자의 성격이라는 책에 있는 한 공과가 있죠. 이 결국 장로의 자녀들은 주님의 보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이 형제님이 너무나 달콤하게 말씀하셨죠. 아주 관심을 많았습니다. 장로의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교회를 위해 드린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어떤 장로가 교회 생활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것에 실패한다면 그는 자신의 책임을 합당하게 이룰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교회를 위해 드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사용할 시간이 적다. 우리는 장로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 시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기쁘게 받으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들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과 시간을 주님의 회복을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기뻐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자녀들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저는 정말 이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광능 해가지고 집에 절대 가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긴급한 상황이 나오겠죠. 우리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종종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위로의 말이죠. 3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갈망을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원칙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원칙이죠. 이것은 큰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사람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협력할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원하셨을 때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이미 정하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의 생각에 따라 그분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으셔야 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시며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하시기를 갈망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장로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 B. 은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을 일으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항목 중에 한 가지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교회 안에서 유용한 은사들이 되고 장로들과 집사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으켜져야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현재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이것이 마지막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죠. 바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 사람이 소위 젊은 형제들이 더좀 젊은 형제들이 40대나 30대에 있는 형제들 여러분이 이것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필요를 본다면 여러분은 신성한 갈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대가 될 때가 아닙니다. 60대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40대가 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30대에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을 손실로 여길 때 어떤 것을 얻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떼를 돌본다는 것을 보았을 때 목자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의 양떼를 목양하는 겁니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과 그분에게 연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남은 일생 동안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연장한이들은 우리가 뭐 무엇이든지 했지요. 저는 더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나시린의 영을 가진 이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현재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은사들, 장로들, 집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밭은 너무나 큽니다. 필요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주 절박합니다. 우리가 북가주에서 뭔가 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꾼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 새로운 교회들을 시작해야 하는데, 장로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역시 만일 우리가 장로직분을 포함하여 영적인 은사들과 사역들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열망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은사들과 사역들을 받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추구하는 것은 다만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얻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볼수 있습니까? 그저 수동적으로 말하기를 아 제가 구하긴 합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야심을 순수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때 순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 자신의 간증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부흥시키셨는데 그때가 제가 20세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능동적으로 구했습니다. 진취적으로 구했죠. 봉사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님들이 원하면은 나에게 와서 말해주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뭐 순수함의 과정을 물론 통과했지요. 제가 아주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지만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수성의 면에서는 좋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추구의 면에서는 약할 수 있습니다. 회복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계산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다 계획은 다 하지요. 그런데 누구도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만 말하죠. 이것은 믿음의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겁을 내고 있습니다. 감히 용감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형제님들, 저는 정말 이것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북가주에서. 정말 이 밭은 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헌신이 있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말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입니다. 제 아내는 어떻고, 제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것은 어떻게 하냐고 말하겠지만, 이 모든 질문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강하게 맞은, 더 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숨기는 데 있어서 버리는 용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 글렌, 얼마 전에 죽었죠? 미국에서 처음으로 우주인으로서 지구를 둘러본 사람입니다. 그 유일하게 그 사람은 이 나라에 이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이 냉전 시대에 그랬죠. 존 F. 케네디가 말하기를 사람을 달나라에 보낸다라고 할때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라, 이 야시, 이 열망이 이 나라를 높인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달에 사람을 보내지 못했지만 이것은 마치 전쟁과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냉전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우주 경쟁을 했죠. 누가 힘이 더 센가 이것을 싸웠죠. 이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에 첫 번째 사람을 보냈고 미국이 또 보냈고 그런데 미국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했죠.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우주 공간을 만지고 나서 왔죠. 분명히 말하기를 소련이 앞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그 10피트짜리 그 작은 캡슐이 있죠.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컴퓨터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화기에 있는 것은 그 우주인이 사용했던 그 우주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컴퓨터가 오늘날에는 있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 유형해야 되겠죠. 그것이 기능이 부족하면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가 거기 몇 시간 앉아있다가 들려지지 않았을 때 날씨가 안 좋아서 이것이 저것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써서 죄송합니다. 벌써 12시가 되었네요. 그런데 이존 글렌의 이야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의 정말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이그 인생을 보내면서 원숭이를 보내고 결코 돌아오지 못했죠. 그런데 그가 올라가서 몇 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오하이오에서 왔는데 영웅들이 있죠. 그 지역에서 많은 영웅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상원 의원이 되어서 봉사를 했죠. 그가 항상 이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를 주셨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큰 무언가를 위해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저는 그가 참된 형제라고 믿습니다.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형제님들, 이것은 인간적인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회복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주님의 최상의 믿는 이들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큰 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것 인생을 성취하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제가 말하지만 심지어 교회 생활도 자기를 섬기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좋은 교회 생활을 위하죠.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저 기쁜 교회 생활을 갖는 것은 성취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무엇이 의미는 주겠지만 목적은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가 됩니까? 우리가 무언가 우리 자신보다 더큰 무언가를 섬길 때, 그럴 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형제님들, 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을 합니다. 특별히 젊고 이제 배우는 이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읽어야 되죠? 2번,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사들과 사역들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 반드시 우리 자신을 철저하고 고려하지 않으며 특정적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죠. 존 글렌이 말하기를 다 은사들이 있다고 했죠. 달란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께 헌신해야 하죠.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린다면 더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은사들과 사역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자유로운 길을 가지시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내적인 느낌을 따르며 땅에 속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둘러갈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름입니다. 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우리는 파쇄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쇄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자아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사들과 사역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질과 기질과 습관과 육체와 자아가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은사나 사역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은사나 사역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은사와 사역에 대해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드릴 것이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으로나 다른 것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공평하죠? 누구도 더덜 받거나 더 많이 받지 않았는데 똑같은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은 없겠지만 시간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일은 뭐 좋긴 하겠지만 일반적일 것입니다. 느리겠죠. 어쩌면 그렇게 큰 충격력이 없을 겁니다. 오늘 형제님들 회복이 있다면, 절대적인 영이 회복 안에 있다면, 헌신의 영이 있다면, 버리는 영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교회 생활의 충격력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한 번의 집회만 와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만지면 그들이 원하긴 하는데 결코 보지 못하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죠. 뭔가를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제일 겁니다. 이것이 정말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12시 7분입니다. 자,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15분 동안 휴식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고, 두 분씩 할까요?